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주로 4절과 뭐 5절 하반절 정도를 잠깐 인용할 텐데요.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는 말씀은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하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리고 그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있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앞서서 이 연속적인 말씀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있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집니까? 그것은 외적으로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고 그 전하는 것을 듣죠. 그런데 그런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이게 복음을 듣고 전하고 듣는 것을 위해서 믿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외적인 것 속에서 예수를 쉽게 안 믿거든요. 돈 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옛자도 모르고 싫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요?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것 속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과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뒤에 예수를 거부하고 막 농담도 하고 뭐 반대했던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자기를 승복하게 돼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이제 교회가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우리 다 과거에 다 한가닥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거친 말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이제 처음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좀 우리 중에 있어서 이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 연속적으로 했던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지난 두 주 동안은 우리가 회심 집회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그런 내용들을 전했고 지난주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제가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웠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려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기면 이건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겁니다. 신적인 역사에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회심하는 일이 있으려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마음을 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심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역사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 문제를 의외로 이 2장에서 길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 자기 복음을 전해서 이 대산일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했던 자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결국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변호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법 복음 전하는 자의 진실함에 대해서 제법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떠했는지 자기의 진실함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내용을 좀 계속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바울은 이제 그런 복음 전하는 자의 진실함과 관련해서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당시에 이게 오늘날 하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 이런 것이잖아요. 당시에는 궤변가들이 많이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궤변가들처럼 또 당대에는 뭐 거짓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거짓된 사람들처럼 간사함으로 말을 하거나 부정으로 하거나 속임수로 말을 하지 않고 또 5절, 6절 같은 데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당신들을 기쁘게 했다고 내가 말을 막 거기다 조정하면서 맞추어서 하지도 않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두고 영광을 구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소극적인 내용이지만 자신이 그런 마음과 동기로 내가 갖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그만큼 내가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미 이제 전하는 자와 이 듣는 자 안에서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 1장 5절 같은 구절을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것은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있게 됐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속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속임수로 하거나 아첨하는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복음을 말해도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다. 거기에는 또 특별히 복음이라는 걸 말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의 이런 역사 속에 전하는 자가 진실함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매력은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기분 좋은 얘기를 막 하면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 듣기 좋잖아요. 거기에다 좋은 얘기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할 얘기들 다 하면서 하면은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비위를 맞추면 사람들이 확실히 좋아하고 더 많이 모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나 이 참된 회심, 진짜 이 사람이 옛생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전환적인 회심과 함께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런 진정한 역사 속에 사용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떠한지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가운데 말하면서 먼저 앞에 언급한 이런 잘못된 동기와 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진실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신이 그런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하지 않은 것,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진실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진실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연결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신의 이런 진실함 그리고 전하는 사역에서 진실함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연결해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바울이 먼저 오늘 4절에서 그 자신이 그렇게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표현한 것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진실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실함에, 바울이 이게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결국 이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은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됐던 건 아니에요. 의지만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여기서 뭇뭇과 같이라는 말을 써서 뒤에 나오는 말과 이게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절 표현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적용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야. 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옳게 여기심을 여기셔서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자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여기서 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옳게 여기시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의 배경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에 사용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여 옳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일행의 진실함을 결국 시험하여서 옳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바울의 증거 속에서 일어난 것은 바울이 전했을 때 막 이 대사님과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사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던 겁니다. 그냥 아무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복음이라는 걸 말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가 다 예배당인 사람들이 전원이 다 회심한 사람들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여 옳게 여기셔서 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였던 것입니다. 옳게 여기서 CMI 옳게 여기셔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 진실한 역사와 그 그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복음에 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편지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로 말하는 것 또한 진실하다는 것을 변호를 하고 있어요. 변호를 하는 가운데 결국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에게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알므로써 그들도 이런 식의 신앙과 삶을 그리고 복음 전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심과 그런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진정한 역사 바로 성령에 의한 참된 역사 속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진실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당대의 궤변자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여서 전하는 자는 그들에게 있는 그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자신을 시험하여 옳게 여기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는 바로 이런 사역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결국 대사님과 사람들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뭐 적당히 뭐 그렇구만. 이렇게 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가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 다 모두가 관련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더 풍성히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동참자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는 사람이 이렇게 적당히 해서 우리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오랜 세월을 해보면은 이렇게 막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막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역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역자들 자기가 굉장히 부교육자로서 고민을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요, 사역자가. 근데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하는 제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고 제가 여러 명을 지금까지 상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치 뜨거운 것처럼.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마치 뭐가 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선동적으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게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 속에서 있는 일이었다라는 걸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 속의 복음 전하는 자는 그의 중심, 곧 그의 복음 전하는 동기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개인도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 궤변가들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원함과 욕심이 동기 속에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뭔가를 말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동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맞춘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옳게 여기시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증거와 사역의 목표가 자신이 뭐 뭔가를 어떻게 얻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감찰하여서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여서 옳게 여기신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여 옳게 여기신 하나님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에 뭐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잘못된 동기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사역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진정한 역사는 복음 전하는 자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한 역사, 곧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참된 역사가 결코 대충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적인 무엇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잘못된 동기나 목표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의적인 방법을 쓰거나 뭐 허황되고 이게 바람잡는 것 같은 선동에 의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대사니까 일어난 같은 이런 진정한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곧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찌릿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아무에게나 맡겨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옳게 여기시는 자를 곧 사람을 시험하여 옳게 여기신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옳게 여기다로 번역된 말과 뒤에 마음을 감찰하다로 번역된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옳게 여기다는 말은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하여서 옳게 여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마음을 감찰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능동태를 써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여서 옳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역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와 간섭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저 누가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험하여 옳게 여기신 자에게 복음을 위탁하여서 전하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옳게 여기신 자를 통해서 복음이 진실하게 전해지는 것을 통해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진정한 역사를 크게 선명하게 나타내실 때는 바로 이런 과정,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신 옳게 여기신 자를 통해서 그가 진실하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듣는 복음이지만 곧 기쁜 소식, 이 세상이 들을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진실하지 않은 자, 뭐 3절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속임수로 하고 간사함으로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가운데 옳게 의심을 받은 시험 안에서 그 진실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진실함으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것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다른 모습을 드려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별도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된 이런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신의 중심의 목표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이 복음 전함에서 또 모든 사역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삶 등의 이게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보아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신앙과 삶을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안의 리더들이든 교사들, 직분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시험하여 옳게 여기신 하나님,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것이나 뭐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취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게 모든 봉사나 섬김, 여러분들의 사역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과 삶의 전반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생각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알고 의식한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의식하여서 모든 걸 행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가지고 이런 것 없이 하거든요. 책임감. 여러분 직장 생활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과 어떤 자신의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과 이런 걸 따라서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있느냐 자기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인용을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윗 같은 사람 보면 다윗의 삶에는 그런 얘기가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언급들이 많아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유언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얘기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걸 말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거야. 자기는 너무 생생히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에 저렇게 하는 것 양쪽에 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역대상 이제 28장 같은 데 보면은 29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게 성전 건축을 해서 쌓아둔 재물을 막 자기가 다 바친단 말이에요. 바치면서 백성들 앞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진짜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래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하나님께 뭔가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을 드리거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때도 그걸 그 하나님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가장 진실할 수 있는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이 답을 못 내립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뭐가 정직하지? 그러면 법을 좀 지키는 거, 양심상 나는 좀 괜찮고 남들 보기에 내가 괜찮은 거 이 정도 가지고 자기의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진실함 우겨요. 나 진실하다. 막 그러면서 부부싸움 할 때도 막 자기를 우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자가 없어요. 그냥 내 성정, 본성, 그리고 주변 사람의 시선, 그 최소의 법, 뭐 이런 거. 아주 제일 좋은 게 양심 정도예요. 양심상에서는 진실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장 진실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 가지고 가장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거짓과 위선을 섞어 주세요. 인간이 가장 진실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가운데서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심지어 여기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의역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내적 동기예요. 내 내적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내적인 동기까지 진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진실한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을,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제법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시편은 기자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여기 바울과 일행이 그랬어요. 여기 대사님까지 가서 이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 자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가 진실했다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또 실제로 참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의한 이 참된 역사는 그렇게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내적 동기까지 살펴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지.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더 두말할 겁니다. 제가 저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도 복음을 전하고 공적으로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두말할 것이 없어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리더들이든 교사들이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나의 내적 동기까지 살펴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하는 가운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며 삶을 사는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한 역사를 진실로 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 동기까지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내적 동기까지 진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 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말입니다. 저는 뭐 저를 위시해서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와서 섬길 모든 사역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를 마음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잘못된 동기나 의도가 일어나거든요. 효과를 위해서 그것을 뿌리쳐야 돼요. 기꺼이 뿌리쳐야 돼요. 뿌리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삶과 사역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의 증거는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역사 또한 바로 그런 사역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저 같은 뭐 사역자들에게는 뭐 정답처럼 여기는 얘기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 뭐 정답이든 뭐 다 당연하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답처럼 여기면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사역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뭐 삶의 어떤 목표이고 뭐 하나님은 그런 사역 속에서 뭐 역사하신다는 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답을 그저 머리 지식으로는 알 뿐 실제적으로 갖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를 변화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대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에 얼마나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실한지를 같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나의 사역의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어서 이렇게 아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삼아서 옳게 여기신 이분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지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뜸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다? 툭 던지잖아요. 말로 자기를 빨리 변호하려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바울과 일행처럼 자기가 자기 동기까지 내적인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를 아셔서 살펴 시험하여서 이렇게 옳게 여기서 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5절에 가서도 자신들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자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진실함으로 신앙과 삶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게 영혼을 섬기는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증언자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실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진실한 것은 꺼내지 마라. 그건 다 기본적 자기 예의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하면 마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고 뭔가 들춰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에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99%가 좋고 조금 틀린 걸 그냥 없는 거, 나 이거 모른다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과 증언으로 삼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이렇구나. 그럼 우리들이 섬기고 사역하는 것 속에서도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나는 나의 신앙과 삶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것에서 또 영혼을 섬기는 데서 나 또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할 정도로 그가 증언자로 말할 정도로 나도 진실한가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제 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 말이죠.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자신의 진실함의 보증으로 또 증언자로 말한 것을 단순히 그의 개인적 변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증언하실 정도로 그것으로 말할 정도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사역 속에, 생명 역사에.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하지 않고 이렇게 속임과 탐심의 탈을 쓰고 이렇게 막 어떤 이의적인 방법들을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좋게 했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좋았어요. 아,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러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다니보니까 없어. 아, 좋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지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진정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거짓된 것 속에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속에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사령교회 교회 여기 일어났던 것 같은 이런 역사는 결국 이 전하는 자에게 이런 진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정도로. 이런 그 바울의 강조를 반영해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해서 말하자면은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있지만 그 역사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옳게 여기시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답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무슨 직분을 뭐 교사든 뭐 이런 걸 맡아서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신자로서 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을 갖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진실함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과 삶을 갖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역사, 또 나를 통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모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많이 모이는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목표로 내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말할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더하시더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 있는 것은 얘기하지 사람 많은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제로 대살리국에 있었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은 저 같은 사역자들은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게 다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 어떤 식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냐면은. 사람 많이 모인 것이 바로 대사령과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대사령교회 같이 일어났던 이런 진실함 속에서 일어난 참된 역사, 회심하여서 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고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큰 교회에 교사 뭐 집회인지 세미나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집회 갔던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뭐 그때는 배경 같은 거 상당히 잘 몰랐거든요. 그 교회. 네, 배경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갔던 교회는 교인 수가 만 명 된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참 준비성도 많게 그 교회 뭐 교육위원회인가 하는 이런 분들이 뭐 안수 집사님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년의 남자 집사님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게 자기 교회의 교사 이것의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이게 뭐 알리지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찾아왔냐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이라는 책을 읽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사들에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교사들을 한다면 20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들에게 이제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이틀 했는데 3일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령답이 좀 있었습니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사를 섬기는 부분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 받고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중년의 남성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바로 앞부분에 있었어요. 대뜸 목사님 교회는 성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문맥에도 안 맞잖아요. 어떤 면에서 약간 굴욕적인 듯한 무시하는 것 같은 듯한 인상을 제가 금방 느꼈어요. 얼굴 질문하는 태도부터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한 200명쯤 됐었거든요. 우리가 한 200명 된다니 그 다음부터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왔어요. 그 양반은 제가 봤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우리가 이게 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200명 목회하는 목사한테 이런 교사에 대한 이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들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좀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바로 옆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막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열심히 했대요. 막 전도를. 근데 그 열심히 할 때 한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들에게 3만 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커지면 뭔 얘기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하신 분처럼 이렇게 크면은 우리는 대사로교회 같은 이런 참된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저는 그게 너무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교추 컨퍼런스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으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아니한 것을 갖고 아니한 것을 열심히 해서 사람을 모으고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 속에서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가지는 한 가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신자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 속에 있는 것이에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거 보면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옳게 여기셔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신자로서 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교사들, 뭐 직분자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과 삶을 갖고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그분이 이렇게 진실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러려고 해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또한 기뻐하게 되고 신자로서 가장 건강하고 복된 상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이 여기서 보인 것처럼 이런 흐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치닫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하나로 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잘못된 동기나 무슨 다른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뭡니까 이게? 바울처럼 해야 되죠. 복음 전하는 자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이 생생한 너무 복된 소식 이것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생명 역사를 이끌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자신도 그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진실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 일하실 걸 믿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 복음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수용되거든요. 설득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기 다른 걸 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을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구미에 당길 말을 섞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것 속에 그저 나는 하나님 그분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진실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실함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 순전함으로 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뒤섞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와 이런 것들 뒤섞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신앙과 삶과 사역과 섬김 모든 영역에서 같이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걸 알고 살아야 되죠. 알고 섬겨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살피해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삶에서 또 우리의 말씀 증거와 교제 속에서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에서 저 같은 사역자는 두말할 것 없고 우리 모두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앞선 믿음의 선배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진실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을 쏟을 게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대충 우리가 껍데기로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역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여서 그분 앞에 진실한 것 속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사용되길 원해요. 기도합시다.